1907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한 저택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대 최고의 금융 거물이었죠. JP 모건이 자신의 개인 소재로 주요 은행장들을 몽땅 불러 모았습니다.
아,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리고는 서재문을 밖에서 철컥 잠가버렸어요.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미국 전역은 끔찍한 금융공황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건이 은행장들에게 그 당신들이 사재를 털어서 이 위기를 막을 자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네네, 놀랍게도 그 방식이 통했어요. 미국의 국가적 경제 붕괴를 막아낸 건 워싱턴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한 억만장자의 윽박지름 그리고 사적 자금이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긴 한데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뭔가 좀 아찔하지 않나요?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적 순간이긴 한데 사실 그 사건 직후에 미국인들은 깊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공포요? 위기를 넘겼는데 왜요?
그러니까 만약 다음에 위기가 터졌을 때 저 억만장자가 기분이 나빠서 우리를 안 도와주면 어쩌지? 혹은 모건 같은 압도적인 인물이 아예 사라진다면 뭐 국가 경제는 그냥 망하는 건가? 이런 끔찍한 깨달음이었죠.
아하, 한 개인에게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공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거대한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 자료는 코리아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2026년 6월 27일자로 공동 발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종합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연준, 그러니까 페드라고 부르는 이 기관을 아주 낱낱이 해부한 자료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시는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연준이라는 이름에 정말 지겹도록 노출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연준이 단순히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질서의 멱살을 지고 흔드는 진짜 원리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늘 확실히 짚어드릴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복잡한 글로벌 자본시장과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준은 경제라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교통관제센터에 가깝죠?
네,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에 흐르는 달러라는 차량들의 흐름을 쫙 통제하는 일종의 운영체제, O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요?
그러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연준에는 개별 기업이나 소비자가 이렇게 저렇게 경제활동을 해라,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운전대를 직접 잡진 않는다.
그렇죠. 대신 그 차량들이 뛰어노는 환경 자체를 완전히 세팅해버려요. 뭐랄까, 도로의 신호등을 조작한다거나 차선을 확장하고 축소하고 긴급 우회로를 뚫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장악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국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교통관제센터라면 보통 워싱턴에 있는 강력한 정부 부처 하나가 딱 통제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준은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지 않나요?
네,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죠.
아까 1907년 JP 모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한 명의 기분에 국가 경제가 좌우되는 게 싫어서 연준을 만들었다면 그냥 정부가 모든 권력을 깔끔하게 가져가는 게 상식적인 흐름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당시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이요? 정부를 못 믿었다는 건가요?
네. 건국 초기 국가 미고빈기는 워싱턴의 정치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도 극도로 혐오했고요. 반대로 월스트리트의 소수 엘리트 금융가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아, 양쪽 다 꼴도 보기 싫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913년에 연방준비법이 제정될 때 전 세계 중앙은행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권력을 이리저리 막 쪼개놔서 누구도 완벽한 독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권력을 어떻게 찢어놓은 건가요? 워싱턴이랑 월스트리트 사이에서요?
크게 네 가지 축이 서로 멱살을 잡고 견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첫째,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정치적, 공공적 통제축이죠.
네, 가장 정부기관 같은 곳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 흩어져 있는 지역 연방 준비은행들입니다.
아, 그 뉴스에 자주 나오는.
네네, 맞아요. 워싱턴이 지방 경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각 지역의 민간은행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만든 겁니다.
아하, 그래서 뉴스 볼 때마다 무슨 뉴욕 연은 총재가 어쩌고 시카고 연은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했네 만에 이런 이름들이 따로 등장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미국의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심장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대망의 FOMC.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특이한데요. FOMC가 내린 결정을 시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기는 손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죠.
다른 지역 연은들이랑 급이 다른가 보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뉴욕 연준은 월스트리트의 바로 턱 밑에 있으면서 글로벌 달러 시스템과 직접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지위와 막강한 실행력을 가집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철저한 타협의 산물이네요. 공공과 민간, 정치권과 자본시장이 서로 견제하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이군요. 자, 그럼 뼈대는 알겠고요.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교통관제센터의 통제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곳이죠. 보통 언론에서는 늘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17일 가장 최근에 열린 FOMC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요.
네, 동결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준이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내일부터 금리는 무조건 3.5%야 이렇게 쾅쾅쾅 선언하면 모든 은행이 당장 거기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법적인 행정명령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요?
네, 이 부분이 현대중앙은행 시스템에서 대중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연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라는 건 정확히 말해서 연방기금금리, 즉 FFR의 목표 범위일 뿐입니다.
목표 범위요? 연방기금 금리라는 게 정확히 뭐죠?
쉽게 말해서 은행들끼리 아주 급할 때 하루짜리로 급전 빌려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순수한 시장금리예요. 연준은 그저 우리는 이 시장금리가 3.5%에서 3.75% 사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타겟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럼 시장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진짜 마법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죠. 시장이 알아서 저 범위 안에서 금리를 얌전히 형성하도록 아주 정교한 유인책들을 가동하는 겁니다. 유인책이요. 사실 저는 옛날 방식만 알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시장에 있는 돈을 막 핀셋으로 조금씩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금리를 기가 막히게 맞췄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를 정확히 짚으셨어요. 2008년 이후로 연준은 이른바 풍부한 준비금 체계라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갈아탔습니다.
풍부한 준비금 체계요. 이름부터 돈이 넉넉해 보이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은행 시스템 전체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연준이 약간의 돈만 넣고 빼도 금리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핀셋 조절이 가능했던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연준이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 내에 돈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돈이 너무 많으면 금리는 어떻게 되어야 정상일까요?
돈의 공급이 넘치면 돈의 가격인 금리는 당연히 0%로 추락해야죠. 바닥을 뚫고 가야 정상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연준은 지금 금리를 0%가 아니라 3.5% 수준으로 억지로 높게 유지해야 하잖아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꺼내든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관리금리라는 건데요.
관리금리?
첫 번째가 IORB, 즉 지급준비금 이자율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민간은행들이 자신들의 남는 돈을 연준의 계좌에 가만히 넣어두기만 하면 연준이 확정적으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니 민간은행들이 열심히 대출을 해서 경제를 굴려야지 그냥 중앙은행 금고에 가만히 파킹을 해둔다고 연준이 이자를 꼬박꼬박 준다고요? 그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 배불려주는 납세자들의 막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논란도 많고요. 하지만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가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방어선입니다.
방어선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연준이 리스크 하나 없이 그것도 가장 안전하게 3.6%의 이자를 IORB로 쳐준단 말이죠. 그럼 어느 미친 은행이 굳이 3.4%의 싼 이자를 받고 다른 위험한 시장에 자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무조건 3.6% 주는 연준한테 돈을 맡기겠네요. 떼일 염려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IORB가 바로 금리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치솟지도 않게 막아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강제가 아니라 시장의 인센티브를 기가 막히게 조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멍이 하나 발생해요. 은행이 아닌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MFF 같은 기타 금융기관들은 연준 계좌를 쓸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걔네는 은행이 아니니까요.
네, 이들은 IORB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넘치는 돈을 싼 이자래라도 어떻게든 굴리려고 하면서 전체 시장 금리를 질질 끌어내릴 위험이 있었죠.
아, 물이 새는 구멍이 생겼네요.
그래서 연준이 그걸 막으려고 만든 두 번째 장치가 바로 ONRRP, 오버나잇 역 레포입니다.
오버나잇 역 레포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해 비은행 금융기관들에게도 연준이 직접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확정 이자를 주는 겁니다. 2026년 6월 현재 이 ONRRP 금리가 딱 3.5%로 설정되어 있죠.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금리라는 공을 다루고 있는 거네요?
네, 공이요.
방 안에 돈이라는 물이 너무 차고 넘쳐서 공이 바닥으로 자꾸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연준이 ONRRP라는 3.5%짜리 단단한 바닥을 깔아버린 겁니다. 야, 내가 비은행들한테도 무조건 3.5%는 쳐줄 테니까 절대 그 밑으로 딴 데 가서 싸게 돈 빌려주지 마. 이렇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네. 그리고 IORB라는 또 다른 장치로 천장을 만들어서 공에 너무 높게 튀어오르지도 못하게 막고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공이 딱 3.50%에서 3.75% 사이에서만 통통 튕기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와,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으셨어요.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인간의 경제적 본성을 이용한 설계죠. 그리고 만약에 이 바닥과 천장이 흔들리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뉴욕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부서 OMO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서 국채를 사고 팔며 미세 조정을 합니다.
이야, 철저하네요.
게다가 갑자기 유동성이 확 말라붙어서 금리가 천장을 뚫고 치솟을 위기가 오면 은행들이 연준에게 직접 긴급하게 돈을 꿀 수 있는 할인 창구라는 대출선도 열어둡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이 관제센터가 통제실에서 조작하는 아주 정교한 신호등 시스템입니다.
야, 진짜 뉴스에 나오는 금리 올렸네 한 줄 아래서 이렇게 엄청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화제를 좀 전환해보죠. 이 신호등 통제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대한 재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아, 위기 상황 말씀이시군요.
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처럼요.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서 연준이 금리를 0%까지 다 내려버렸는데도 시장이 안 살아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신호등 전원이 아예 나가버린 셈이잖아요.
바로 그때 연준이 통제실 깊숙한 곳에 있는 유리관을 깨고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바로 대차대조 정책, 우리가 흔히 양적 완화, QE라고 부르는 정책이죠.
양적 완화, 네, 들어봤습니다.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완전히 초월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흔히들 연준이 윤전기를 막 돌려서 허공에서 돈을 찍어낸 다음에 시장에 헬리콥터처럼 마구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건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은유일 뿐이고요.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표현입니다.
아, 진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연준은 지폐를 무식하게 인쇄하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는 정확히 말해서 자산 교환 혹은 디지털 장부 조작에 훨씬 가깝습니다.
장부 조작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연준이 민간은행이 들고 있는 안전자산, 즉 장기 국채나 주택 저당 증권 같은 걸 사들여요.
네네.
그리고 그 대금으로 현금 다발을 트럭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은행이 연준에 개설해둔 계좌, 즉 지급준비금의 디지털 숫자를 그냥 키보드로 입력해서 쓱 늘려줍니다. 자산인 국채를 흡수하고 부채인 지급준비금을 늘리는 회계적인 팽창인 거죠.
아, 현찰이 아니라 디지털 스프레드시트에 엑셀칸을 수정하는 거군요. 니네 국채 나한테 넘겨. 대신 내가 너네 연준 계좌에 100억 달러 꽂아줄게. 자, 숫자 바꿨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장부에 수익률이 거의 없는 지급준비금이라는 디지털 현금만 잔뜩 쌓이게 돼요.
돈은 빵빵해지는데 이자는 별로 안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가만히 두면 은행 입장에서 손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마구 해주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적 완화가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실제 경로예요.
와,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그럼 반대로 돈을 걷어들일 때는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돈을 회수해야 할 때 쓰는 걸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데요. 이건 연준이 보유한 채권의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장부에서 숫자를 지워버리면서 유동성을 싹 증발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2026년 6월 24일 기준으로 연준의 총 자산이 6조 7,356억 달러입니다. 양적 긴축을 꽤 오랫동안 진행했는데도 여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규모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연준이 2008년 그림자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때도 그렇고 2020년 코로나 때 주식, 채권 시장 가를 것 없이 패닉에 빠졌을 때도 이 거대한 무기를 써서 완벽하게 불을 껐단 말이죠.
네, 성공적으로 방어했죠.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아무리 무리하게 위험한 베팅을 하다가 쫄딱 망해도 결국 파국이 오면 연준이 장부 조작해서 다 사주고 우리 구해줄 거잖아. 이거 완전 도덕적 해이를 대놓고 부추기는 꼴 아닙니까?
아, 지금 현대중앙은행 총화정책의 가장 어둡고 뼈아픈 딜레마를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연준의 개입은 실물 경제의 붕괴를 막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긴 했어요. 중앙은행이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포기해버리면 월가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즉 실물 경제도 다 같이 죽으니까요.
뭐 경제가 다 박살 나게 둘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연준도 그 부작용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콜에 쥐어 틀어막고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을 구제해주면서 시장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위험을 감수해도 어차피 연준이 뒤를 봐준다는 믿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막대한 유동성 펌프질의 대가는 결국 시간이 지내서 인플레이션 급등이라는 무서운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아,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었죠?
네. 그리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다시 급격하게 신호등을 빨간불로 바꾸면서 금리를 올렸을 때 이 고금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약한 고리들이 뻥뻥 터져나갔죠.
맞아요. 은행들 몇 개 망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은행, SVB 사태였습니다. 금리가 막 오르니까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잔뜩 사뒀던 국채 가격이 폭락했고요. 겁에 질린 예금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돈을 빼내는 디지털 뱅크런이 벌어졌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연준은 불을 끄는 소방수이길 하지만 그들이 뿌린 소화기 가루가 다음 화재의 불쏘시개가 되는 원초적인 모순 속에 갇혀있는 겁니다.
구제와 모럴 해저드 사이에서의 진짜 끔찍한 줄타기네요. 그렇다면 연준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언제 금리를 올리고 언제 대차대조표 무기를 꺼낼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뭐 그냥 파월 의장 기분 따라 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하, 당연하죠. 그들이 맹신하는 단 하나의 굳건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바로 의회가 법으로 부여한 양대 책무입니다.
양대 책무요? 그게 뭡니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두 마리를 한 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완전 양팔 저울과 같거든요. 인플레이션, 즉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를 잡으려면 연준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돈줄 꽉 조이고 수요를 차갑게 식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기업들은 대출받기 비싸지니까 투자를 줄일 거고요. 주택 모기지 금리가 막 오르니까 사람들은 집도 안 사겠죠.
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수요를 그렇게 너무 과격하게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기 시작하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게 돼요.
아, 그럼 최대 고용이라는 책무가 망가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반대로 실업자를 확 줄이고 고용을 최대화하려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마구 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겠죠.
맞습니다. 결국 연준은 이 양팔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고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연준 의장이 무슨 실업률 하나 아니면 물가 데이터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군요. 뉴스를 보면 연준이 매번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당연히 보고요. 구인 이직률 보고서인 졸츠 같은 걸 그렇게 뚫어져라 본다고 하던데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을 연준이 도대체 왜 신경 쓰나 했거든요.
아, 졸츠 지표요. 거기서 자발적 퇴사율이 높다는 건요. 노동자들이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때려쳐도 당장 더 돈 많이 주는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배짱을 부릴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다는 증거죠. 그래서 연준은 이런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수십 개를 묶음으로 쫙 분석해서 현재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와, 이제 퍼즐에 맞춰주려. 자, 여기까지 통제실의 복잡한 계기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번 줌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솔직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이 숫자 노름과 철학적 딜레마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우리는 매달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에 밤잠을 설치며 주식창을 들여다봐야 하는 걸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연준을 굳이 공부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 뭐 대장돈이라는 거죠?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은 달러라는 피가 끊임없이 도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거든요.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딱 올리면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의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전 세계에 퍼져있던 자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위험한 신흥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느니 이자도 빵빵하게 많이 주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의 달러 자산으로 가자 라면서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돈이 쫙 빨려 들어갑니다.
와, 달러 가치가 폭등하는 거군요. 킹달러. 그럼 당장 지구 반대편인 한국 경제에는 완전 다이렉트로 총구서가 날아오겠네요.
맞습니다. 강달러가 덮치면 당장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네, 1,400원 찍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입해오는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죠. 게다가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울며겨져 얻기로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헉, 그럼 나비효과가 장난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지금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치솟고 대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채산성이 마구 흔들리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금, 은, 국제유가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탈중앙화를 외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조차 결국은 이 거대한 달러 유동성의 양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합니다.
야, 진짜 이렇게 쫙 연결해서 보니까 소름이 쫙 돋네요. 연준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건 그저 어려운 경제 상식을 남한테 아는 척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군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내 돈의 가치, 투자의 위험도 그리고 시간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근본적인 소스코드를 읽어내는 거였어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연준의 언어를 직접 읽어내는 실전 훈련법입니다.
아, 맞아요. 그 실전 학습 루틴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FOMC가 열릴 때 언론이 적어주는 요약 기사만 보지 말고 연준이 직접 발표하는 성명서 문구의 미세한 변화를 직접 추적하라고 하죠. 그리고 제롬 파월 시장의 기자회견 뉘앙스, 미국 채권 금리의 반응, 크레딧 스프레드를 순서대로 쫙 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H.1 자료를 꼭 챙겨보라는 말이 흥미로웠어요.
네, H.1 보고서는 쉽게 말해 연준의 주간 가계부 혹은 영수증 같은 겁니다.
영수증이요?
연준의 대차대조표 상태, 즉 자산과 부채가 이번 주에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원시 데이터거든요. 이 자료들을 딱 6개월만 직접 추적해보면 누군가의 해설이나 유튜브 영상 없이도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겁니다.
야, 단 6개월의 투자로 자본주의의 심장박동을 스스로 읽을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합을 만한 장사네요. 자, 오늘 우리는 무려 1913년에 만들어진 이 기형적이고 거대한 하이브리드 교통관제센터가 어떻게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그 통제실의 민낯을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생각거리 하나를 툭 던지고 싶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오늘 연준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무섭게 변하고 있죠.
네,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훗날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금융, 이른바 디파이가 시스템의 주류로 자리 잡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세계 경제가 달러의 강력한 패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극화된 통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달러 원탑 시대가 끝난다면?
과연 11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낡은 하이브리드 교통관제센터는 그때도 세상의 신호등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운영체제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등장에 속수무책으로 권력을 잃고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와, 아 정말 날카롭고 묵직한 질문이네요. 1907년 JP 모건의 서재에서 잉태된 이 거대한 권력기관이 다가오는 블록체인과 다극화의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오늘 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불태울 완벽한 디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한 경제 뉴스 이면에 숨겨진 권력과 돈의 진짜 메커니즘, 오늘 저희와 함께 확실히 꿰뚫어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지적 탐구를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